전도서 3장 14절과 전도서 3장 18절 19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굉장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은 영원히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치 않는 완벽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경배하게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전도서 3장 18절 19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대요. 짐승보다 짐승과 같다. 어떤 경우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므로 그 인생의 삶이 헛된 짐승보다 못하다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인생이 만물의 영장이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존재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없이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면 짐승과 똑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본능적으로 사는 삶. 인간의 본능이 뭐죠? 본능적 욕구, 뭐 식욕, 무욕, 근세를 갖고 싶은 근세욕, 성욕 등등이죠. 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본능적 욕구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악한 죄를 범하며 사니까 짐승보다 못하고 악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세계를 살펴보세요. 강한 본능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죠. 짐승의 세계에는 그의 본능을 제어할 아무런 장치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짐승에게는 그의 본능을 제어할 장치인 영이 없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본능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그의 본능을 제어할 장치가 주어져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본능을 제어할 장치 두 가지. 그거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본능을 제어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게 되면 인간에게 주어진 강력한 이 본능적 욕구, 강력한 본능적 욕구를 온갖 죄유혹에서 통제하고 제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고 추잡한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계명대로 삶을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 인간됨의 바른 길인데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들 대부분의 삶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짐승보다 못한 자기 본능의 욕구대로 아무런 통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며 그 자유로 방종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사도 베드로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맞는 진단입니다.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인간들을 짐승만도 못한 패역한 인간들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여기 이 세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라고 한 이 패역한이라는 헬라 원어는 스콜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콜리오스라는 단어는 죄에 빠져 본능적인 욕구대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 뜻은 이 스콜리오스라는 뜻은 뒤틀리고 비뚤어졌다. 말라 비틀어진, 콩깍지가 말라서 비틀어진 것처럼 완전히 뒤틀린, 그리고 고집불통, 통제불능, 뱀같이 굽이치는 교활함, 강교하고 부정직한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패역한 스콜리오스 헬라의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은 짐승같이, 뱀같이 구부러지고 고여있다는 뜻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 정확한 실태를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말씀은 못 드리지만 28절 이하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고 함께 동조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더럽고 추하고 역겹고 비열하고 죄와 악으로 뒤틀렸고 삐뚤어진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의 본능적 욕구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추한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연애를 한다라고. 얼마나 추잡한지, 역겨운, 짐승만도 못해. 짐승도 그래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패역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베드로 사도가 제시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뜻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의 보배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의 뜻은 심히 큰 능력의 보배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10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추어주신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본문의 보배란 말과 질그릇이 대조적으로 언급되어 있죠. 먼저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은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릇, 쉽게 깨어져서 못쓰게 되는 가치 없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뭐 질그릇이 뭐 살려면 뭐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어요. 돈 뭐 한 몇천 원만 주면 뭐 질그릇. 이 질그릇이 바로 짐승 같은 인간, 금수 같은 인간, 전적으로 범죄 타락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짐승같이 변하는 인간상을 표현한 것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배역하여 뒤틀리고 비뚤어지고 고집불통, 통제불능, 교활하고 부정직한 질그릇 같은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짐승같이 뱀같이 구부러지고 꼬여있는 패역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보배란 말씀은 큰 능력을 가지신, 즉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능의 능력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삼아 부활하신 사건을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게, 패역한 인간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본문의 약속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본능의 욕구를 이기고 통제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배로 가진 자죠. 보배로 가진 자. 이 보배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패역한 존재,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질그릇 같은 패역하고 가치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보배이신 힘이 큰 능력자 예수님이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의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보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본능의 욕구를 통제하거나 컨트롤하거나 절제하게 하는 어떤 능력이었기 때문에 본능적 욕구가 발동할 때는 우는 짐승처럼 바뀌고 돌변하게 되고 짐승보다 못한 질그릇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짐승같은 질그릇 속에 이 놀라운 보배가 탄수 막대가 되어서 통제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계명을 지키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이 나타나고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배임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를 인간되게 합니다. 인간을,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보배가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짐승같이 무서운 인간이 양같은 인간으로 바뀌는 능력이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짐승같이 되어 인간성을 잃어버린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 믿음을 잃고 사랑조차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배가 됐습니까?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배가 되신 큰 능력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이 없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예수의 생명으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궁극적 승리와 완전한 승리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질그릇에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주셨으니 감격이요 감탄이요 축복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며 담대하게 하며 최고의 감격과 희락을 주는 능력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놀라운 사건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뭐 잔치하면요, 뭐 술은 언제나 따라오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술이 주된 음식 아닌데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의 이 특별히 결혼식장에서는요, 포도주가 제1의 음식입니다. 근데 포도주 떨어진 것은 큰일 난 일입니다. 어떤 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소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 집에 큰 낭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있었던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물 두세 통들이 돌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물을 가득 채우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바로 그것을 부어서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시킨 거죠. 바로 물을 떠다다가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필요한 잔치 손님들에게 물을 갖다 주는 계기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다시 따라다가 주었더니 그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포도주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로 가장 맛있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맛있고 향이 있고 좋은 포도주 맛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원수와 기호도 다릅니다. 완전한 변화, 화학적 변화,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배가 되신데 물 같은 인생, 짐승 같은 인생을 이렇게 뒤바꾸시는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부르진 핫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가 재판장을 향해서 한마디 던진 말이 있습니다. 재판장을 향해서.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하나님 없는 재판정에서도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없는 세상에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는 그 곳에서도 개판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 어느 곳에서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보배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17세기에 경건한 목사님이셨던 월터 마샬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당시에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서는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거나 물리쳐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가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를 이길 수 없는 믿음이고 그 죄책감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문제로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자기 내면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양심을 짓눌러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토마스 굿윈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어. 불신앙의 죄 말일세.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아. 이게 가장 큰 죄야. 이 불신앙의 죄.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월드 마샬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의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상상도 못해본 끔찍한 죄,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전문적인 청교도 신학자가 들으니까 그는 완전히 깡 부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는다고 재촉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월드 마샬은 그 후로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패역한 본능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놓은, 뒤바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그 질그릇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상처받기 잘하는 그 연약한 여러분의 약하리 약한 심령 속에 보배이신, 불변하신, 큰 능력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찬송 149장을 지은 아이작 왓츠는 심히 큰 능력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안에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찬송의 149장에 보면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까지도 주 은혜 못다 갚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우리 시간 관계상 1절과 4절만 부릅시다. 한번 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목청껏 심령에서 우러나는 고백적 찬양으로 이 시간 예배 중인데 한번 불러봅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을 가져와도 주님의 못다 받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함께.
심히 큰 능력, 그 보배를 가진 자는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갚을 수가 없다. 그 사랑이 너무 귀한 보배이기에 세상에 속한 본능적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 몸으로 제물 삼아 바치겠다는 그런 고백의 노래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가다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왜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고 하고 신이 큰 능력이 나를 자유케 했다고 하는데 내 실제의 삶에서는 왜 가다가 때때로 심심하면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 이유는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기 때문이에요. 질그릇인 내 본능만 바라보고 죄성을 가진 본능적인 존재만 바라보니까 스스로도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질그릇 보세요. 뭐 실망스럽죠. 내가 질그릇같이 보이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 꼴로 뭘 한다는 거예요. 슬프고 좌절되고 외롭고 낙심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거예요.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없습니다. 보배가 되신 힘이 큰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보배가 되어 우리를 본능의 강한 욕구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큰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 속에 두셨을까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큰 보석을 질그릇에 두는 사람 없어요. 비밀 금고에 두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능력인 보배를 우리에게 두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큰 능력자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심령이 어둡고 우리 심령이 캄캄하고 우리 심령이 무디였는데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대요. 여러분의 심령을 밝혀주셨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마음을 밝히셨대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심히 큰 능력을 아는 계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질그릇 같은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고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대요. 그 얼굴의 영광을 바라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짐승 같은 어두운 마음에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아침 바뀌지는 않지만 서서히 바뀌고 승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떤 어려운 환난도 참고 이겨내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담긴 즉 나와 함께 하신 이 보배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남으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약하리 약한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화 감동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큰 능력의 보배이신 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세요. 그걸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바라보면 바라볼 수 있는 계시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능력을 알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질그리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함께 계신 큰 능력의 보배이신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하루 종일 바라봐야 된다. 주야로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는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참아낼 수 있고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짐승 같은 본능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어느 목사님이 인용한 것을 제가 읽어서 은혜가 돼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탁구에 미치면 탁구장에서만 탁구를 치는 게 아니다. 하루 종일 탁구를 생각한다. 공의 회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다른 사람과 게임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는다. 탁구는 탁구장에서만 실력이 느는 게 아니다. 자리에 누워 생각할 때도 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진리가 영적 깊이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뿐이겠습니까? 골프에 미친 사람도 바둑에 미친 사람도 하루 종일 골프나 바둑을 생각하고 실제로 길 가면서도 몸 동작 스윙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바둑 묘수를 생각하고 제가요 중학교 때 바둑에 미쳐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서울에 계신 형님하고 바둑을 밤새도록 두고 바둑 두고 나면요 아침에 식사 시간에 종재기가 아다리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데요. 까만 옷 입은 사람 세 사람 있고 가운데 흰 옷 입은 사람 아다리 되어 있어요. 묘수를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형님에게 이기려고. 꼭 마찬가지로 가장 귀하고 비싼 보배를 가진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보배의 마음이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허술한 질그릇에 보관하고 있는 보배는 더욱 갑절로 신경이 쓰이고 생각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라본 사람은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큰 능력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므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바둑이나 탁구나 골프에 미치지 마시고 큰 능력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미치세요. 예수님에게 미치라고요. 제가 서울 사랑교회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 받을 때요, 제일 첫 시간에 광인론을 합니다. 광인론. 미쳐라. 미친 사람이 돼야 된다. 어디에? 예수에게 미쳐라. 그래야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인상 깊게, 그야말로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미치지 못했구나. 우리 예수님이 미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돌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본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미치고 마귀에게 미치고 정욕에 미치니까 정신 돌아버리지. 엉뚱한데 헛것에 미치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예수에게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세요.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집중하시라고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는 법이 없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이 오지 않을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당당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역으로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간 고난받으신 절기라는 뜻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소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신하고 살면 그 삶이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세상에 베드로 사도는 패역한 세대라고 판단을 하고, 짐승만도 못한 이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보배로운 능력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큰 능력이 짐승만도 못하게 만드는 본능적 욕구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억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우신 큰 능력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야로 나의 형편없는 질그릇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이 큰 능력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해 살라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우신 빛이십니다. 가장 보배로우신 신명이십니다. 가장 보배로우신 능력이십니다. 가장 보배로우신 승리가 되십니다. 가장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본능적 욕구를 이기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